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군이 프랑스 군인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는 미국과 프랑스 국기가 게양됐습니다. 행진로 주변에는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5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면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지원한 것에 사의를 표하면서 어떤 것도 두 나라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세대를 초월한 우정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보낸 이 서한은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6월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앞서 자발적으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지만 그레슬리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트럼프 주니어가 소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또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질문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무슨 생각으로 미국의 최우선 적국 가운데 하나를 대변한다고 말한 사람을 만났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그레슬리 위원장의 증언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법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 가운데 예외로 인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사촌들의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에 조부모가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치료를 받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의 사망과 관련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경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들이 중국의 사법주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라며 류 샤오보 씨 문제 처리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나라들이 부적절한 언급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류 샤오보 씨의 부인의 출국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류 샤오보 씨가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통해 인류 정신을 드높였다면서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부인 류샤 씨를 석방하고 중국을 떠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내 자국 외교시설을 압류한 미국 정부 결정에 대한 보복 여부와 조치를 다음 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르게이 랴부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미 당국자들이 이 회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에서 오늘 자동화기와 칼로 무장한 괴한 3명이 경찰에 발포해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괴한들이 발포 후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산, 무슬림들에게는 고귀한 성역으로 불리는 성지로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칼로 찌르려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추격해 괴한 3명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금요 기도를 위한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해외에 강제 노동을 보내 이윤을 얻는다며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비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profits financially, mak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per year in the backs of their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명시하고 미한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국방 수권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에는 비가 내립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해외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켜 이윤을 얻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책임 있는 나라들은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세계 각국의 강제 노동 실태와 관련해 특히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profits financially, mak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per year on the backs of their exploited citizens working abroad. Responsible nations cannot.
설리번 부장관은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검토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 착취한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며 책임 있는 나라들은 이 같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송출돼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of China's lack of significant efforts to address and eliminate trafficking, China was downgraded to tier 3.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송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올해 3등급 국가로 강등됐다고 말했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특히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도 인신매매 관련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3등급 국가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 노동과 학생들의 강제 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 계약을 통한 강제 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에서는 강제 노동이 정치적 압박 체제의 일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감시요원들의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상원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13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조력자를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과 상당량의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단체와 금융기업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차단 대상에는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 대통령이 북한인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와 롭 포트먼, 민주당의 에드 마키와 밤 메넨더즈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과시했다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멈추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과 계속 거래하거나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나라 수단에 영구적인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결의의 확고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수단은 최근까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수단에 대한 제재 영구 해제 조치를 3개월간 미루는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2일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안보 과제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런 입장을 수단 정부에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단에 대한 제재 임시 해제 조치를 오는 10월 1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수단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하는 대신 이 조치를 3개월간 연장한 겁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앞으로 3개월간 수단 정부의 노력을 살펴본 뒤 제재 영구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수단은 최근까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던 나라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 100개에 달하는 122mm 정밀 유도 로켓 시스템과 80개의 위성 유도 요격 미사일을 수단의 한 회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약은 지난 2013년 8월 29일 맺어졌으며 북한 측에선 조선광업개발회사의 강명철 당시 회장이 서명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강명철은 최근 안보리의 여행 금지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는 고태훈 등 또 다른 북한 국적자들이 수단을 드나든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북한 국적자 김성철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가 수단에서 조선광업개발회사를 대리해 업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수단은 지난 1977년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북한과 1969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이 비동맹운동을 활발히 펼치며 아프리카 나라들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단은 또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브라힘 간두르 수단 외교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 상호 대사관을 교환하지 않고 있고 고위 인사 교류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어떠한 핵무기도 평화와 안전에 장애가 된다며 수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송영무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준엄한 안보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다양한 미사일 기술 개발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제압할 수 있고 주변국과 호혜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사상 최초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이를 연일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치를 대가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김일성 광장에서 주민 수십만 명을 동원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연안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석단에 나온 화성 14형 개발 실무 책임자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미사일 개발의 공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으로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관사는 건지 손길 아래서 우리 이렇게 두 전문가들도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 당정군 간부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대동강변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벌어진 가운데 청년들은 김정은 찬양 노래에 맞춰 단체로 춤을 추었습니다.
화성 14형이 새긴 비행운을 다시금 또렷이 새겨놓으려는 듯 형형색색의 불꽃보라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옆에 화성 14형 개발 책임자인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등이 서고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용해 부위원장은 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옆에 붙은 사람이 김정식 그 당 군수공업부부장 아니었어요? 정창하 과학원장 군수공업 담당자들인데 지난 그 7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소리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과학이 다른 과학이 아니고 바로 이 ICBM 만드는 이 과학이었다. 이 분야였단 말이죠. 이 분야에 성공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주장이 맞았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었고
9일 평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14형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열렸습니다. 환영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등장한 김 위원장은 여성예술인의 꽃다발을 받아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이날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별 3개인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장창하는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10일에는 평양 목랑관에서 미사일 발사 축하 연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동지와 함께 목랑관 연회장에 나오시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리설주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4개월 만입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3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에 참여한 과학자와 관계자들에게 훈장과 노려경홍 칭호를 직접 수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성 14형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적 승리를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충성심을 고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victory for Kim Jong-un. He solidifies his relationship.
그러나 전문가들은 화성 14형이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업적이 될지 몰라도 이로 인해 북한이 치를 군사적, 경제적 대가가 작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미군은 미사일 발사 나흘 뒤인 8일 B-1B 전폭기를 한반도에 출격시켰습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이 최첨단 전폭기는 강원도에서 실제로 폭탄을 사용한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한국군도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다음 날인 5일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 2C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발사하며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김정은 정권을 한층 옥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폴란드에서 북한의 ICM 발사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lling all nations to confront this global threat and publicly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there are consequences for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국제적인 위협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며 북한의 그들의 매우 나쁜 행동에 대해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일 대북 원유 공급과 항공 해상 교통을 제한하고 정권 고위층에게 책임을 묻는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북 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안보리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중국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6월 29일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 단독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미국 상원에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명시한 국방 수권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평화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10일 제출한 이 법안은 평화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은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포함한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래식 무기 능력과 미사일 방어, 해구산 등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에 의해 보장되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2만 8,500명과 동맹을 북한 정권의 도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에 점증하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간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약속을 되풀이해서 위반하고 있고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에 대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2013년 사이버 공격 등 도발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소니 영화사와 미국의 다른 개인들에게도 사이버 공격을 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가 미국의 안보와 국제경제, 미군의 안전과 국제금융체제, 국제비확산체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대 20만 명을 가둔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이곳에서 식량과 의복, 의료치료가 부족한 끔찍한 생활여건 아래서 강간과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의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상원 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곧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재난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식량과 식수위생, 또 보건 등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마철 홍수에 대비한 재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BOA가 단독 입수한 유엔의 재난 긴급 대응 준비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식량 안보와 식수위생, 영양, 임시 거처, 보건 등 5개 분야에서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 독일의 민간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는 긴급재난 시 식량안보 분야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업물자를 확보해 지원하고 피해 규모와 식량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식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에 필요한 농기구와 농기계에 필요한 기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국제적십자사 IFRC, 아일랜드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와 함께 식수와 위생을 책임질 계획입니다. 우선 수재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간이 화장실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영양 분야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해 지역 내 임시진료소를 운영해 급성 영양실조 환자를 치료하며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수유모 5천여 명을 위한 복합 미량 영양제와 6개월에서 2살 미만 어린이 5만여 명 분량의 미량 영양소 가루 스프링클스도 준비해놓고 있으며 수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해 영양 강화식품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유엔개발계획 UNDP와 국제적십자사는 임시거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며 세계보건기구는 필수 의약품과 수질 정화제, 임산부 출산 관련 지원, 어린이 보건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엔은 긴급재난 발생 직후 6시간, 24시간, 72시간 내 국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 등과 어떻게 조율해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계획도 미리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상청은 14일 BOA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4일 오후부터 평안남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밤부터 이제 그 북부지방에 시작되는 비는 일종의 그 장마전선 때에 의한 비로 이제 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강수량은 내일 한 5에서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불도 이제 대부분 지역 이제 비가 올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일은 약간 남쪽으로, 그러니까 뭐 황해도라든가 저기 함경남도 남쪽 있죠? 쪽에 약간 좀 오겠고요. 그 다음에 16일 오전까지요. 그 다음에 오후부터 18일까지는 뭐 대체로 뭐 구름만 끼는 날씨 되다가 다시 또 19일부터 이제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과 19일에서 23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낄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홍수 피해로 적어도 138명이 숨졌습니다. 또 가옥 3만 채가 파괴되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건물 16,400채가 훼손됐으며 농경지 2만 7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방한기간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탈북민과 시민단체 인사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북한인권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다가 또다시 탈출해 한국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의 은밀한 재입국과 재탈북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다가 이듬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던 40대 탈북민 남성이 최근 다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으로 돌아갔던 탈북민 강모 씨가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지난달 다시 북한을 탈출해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며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행한 여성은 강 씨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으로 처음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엔 한 동네에 살던 20대 여성 김모 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경기도 화성에 정착해 살다가 지난해 9월 김 씨와 함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해 11월 말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TV에 출연해 한국 측의 꾀임에 빠져 한국에 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한국에서 탈북민들은 매순간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며 한국 사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강 씨가 이번에 다시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이 재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한 김광호, 김옥실 부부도 2012년 11월 중국 선양주재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다시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2013년 6월 재탈북해 중국에 넘어왔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고 같은 해 8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식 확인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는 모두 19건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은밀하게 재입북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입니다.
한국에 탈북했다가 북한에 두고 온 자기 친인척들에 대한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고 한국에서 정착을 못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정서이고 또 가서 또 상황을 보면 그 자유세계를 이미 맛본 그러한 멘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감시가 심해지기 때문에 탈북하는 거고 이게 비극이고 그렇죠.
북한인권 제3의 길 김희태 사무국장도 재입북과 재탈북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탈북민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그 전 직업에 알맞는 맞춤형적인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수사당국은 강 씨에 대해 재입북과 재탈북의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발적 재입북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 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여성은 첫 탈북이기 때문에 일반 탈북민처럼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경찰은 국제 해커 조직이 4년 전에 공개한 북한 웹사이트 가입자 가운데 한국인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북한 공작원을 여러 차례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규탄하며 우리 민족끼리와 조선신보 등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를 해킹하고 한국인 가입자 2만 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상 이적 사이트로 분류돼 한국에선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경찰은 명단이 공개된 2만 명 가운데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인물 등을 중심으로 599명을 적발해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북한과 내통한 간첩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한국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13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자 13명 중엔 80대가 1명, 70대 2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4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직업별로는 언론인과 용접공, 자영업자가 각각 1명씩이었으며 나머지 10명은 무직이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5명,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3명, 계류 중이거나 기소 유예된 경우는 각각 2명, 그리고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 처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13명 가운데 70대의 강모 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고 70여 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모 씨의 집에선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 450여 건이 발견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영업자인 40대 권모 씨는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수차례 면회하면서 북한 이적물 원전을 전달하고 인터넷에 이적 표현물 153건을 게재한 혐의입니다. 권모 씨 역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50대인 황모 씨는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독자 추고란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2012년 7월 미리북했다가 이듬해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10년 이후 인터넷에 북한 관련 이적물을 177건 게재한 언론인 50대 이모 씨는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실의 김기남 비서관은 원래 15명이 처벌 대상이었으나 혐의가 낮은 2명이 제외되면서 1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공작원들하고 만난 걸로 의심이 되고 막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해서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좀 처벌이 빨리, 사법 처리가 빨리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한 거거든요.
이종명 의원실 측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공간에서 퍼나르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적 행위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열병식이 오늘 이 파리 시내에서 거행됐습니다. 미군의 1차 세계대전 참전 10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좀 보겠고요.
네.
이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 씨가 간암으로 사망한 소식, 또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공개한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수정안 내용, 또 그에 대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이 프랑스 혁명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샹젤리제 거리에서 진행된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네. 이 프랑스 군 통수권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요, 무게차에 탑승해서 기마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장병들을 이끌었고요. 이어 내빈석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은 뒤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네.
이렇게 파리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오늘 7월 14일을 프랑스에서는 바스티유의 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프랑스 민중이 왕정을 무너뜨린 날이어서 혁명기념일 혹은 독립기념일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네. 올해로 228주년인데요. 루이 16세 국왕의 폭정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1789년 7월 14일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아, 매년 파리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요. 이 행사에는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립니다. 네. 특히 바스티유의 날 군사 퍼레이드는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열병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행사에는 또 다른 의미도 함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프랑스의 동맹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또 100년입니다.
예.
이는 미국과 프랑스의 오랜 군사 동맹 전통을 되새기 뜻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념 행사 현장에 초청한 거고요.
네.
이번 시가 행진에는 미 육해 공군과 해병대 장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네. 미군이 이렇게 바스티유의 날 퍼레이드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 장병 200여 명은요, 오늘 퍼레이드 선두에 서서 행렬을 이끌었는데요. 기수들은 1차 대전 참전 당시에 전투복과 단독 군장을 갖춰서 눈길을 또 끌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모인 파리 시민들은 박수로 미군 장병을 환영했고요.
네.
미군 장병들이 내빈석 앞을 지나갈 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어서서 거수 경례로 이들을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지금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 건데 또 어떤 일정을 진행을 했습니까?
네, 어제 파리에 도착한 직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같은 적대적 정권의 위협에 세계가 함께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프랑스와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이후 상황을 이끌어 나갈 이 전후 로드맵을 미국과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대테러 협력을 위해서 극단주의 조직들의 이 사이버 선전 선동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범위를 늘려나가기로 또 네. 두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뭐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무역과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의제도 논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역 부문에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과 미국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달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이 환경보호에 선구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역이나 기후변화 문제에서 두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동안에 좀 달랐는데 이번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보와 군사 동맹에서는 확고한 연대를 확인하고 또 이견이 컸던 무역과 기후변화 현안에서도 서로 이해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파리 방문 성과로 꼽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견 말미에 미국과 프랑스와의 특별한 우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가 영국에 맞서서 미국을 지원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우정은 깨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죠. 류 샤오보 결국 사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샤오보 씨가 목요일 13일 향년 6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류샤오보 씨의 신병을 관장해왔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사법당국이 이날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지문을 올려서 간략하게 류샤오보 씨가 장기 기능이 급속히 떨어져서 13일 오후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류샤오보 씨는 최근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가석방된 후에 치료를 받아왔죠.
예, 류샤오보 씨는 중국의 유명한 반체제 인사인데 국제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1989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민주화 운동, 이 태난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요. 류샤오보 씨가 이후에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08헌장 작성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고요.
예.
2009년에 국가정권 전북선동죄로 11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류샤오보 씨가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된 건요, 바로 이듬해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부터였는데요.
예.
국제사회는 꾸준히 류샤오보 씨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일축해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감 중에 가석방을 받았죠. 그리고
네.
또 간암 말기 진단을 그에 앞서서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류 씨가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중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류 샤오보 씨 역시 해외에서 치료받길 희망했고요. 독일과 미국이 그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달 초에 중국 의료진이 류 샤오보 씨가 치료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네. 류 씨의 사망 소식에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애도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류 샤오보 씨의 사망 후 발표한 그 성명을 통해서 류 샤오보 씨는 중국의 자유와 평등, 법치를 위해 투쟁하면서 인류 정신을 구현한 인물이다라고 애도했습니다.
네.
또 류 샤오보 씨의 부인인 류샤 씨의 가택연금을 해제하고 류샤 씨의 뜻대로 중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국제 인권 단체들도요 일제히 인권 운동계에 크나큰 손실이라면서 애도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 정부의 조치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노르웨이 노벨상 위원회는요 중국 정부가 류 샤오보 씨의 사망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예, 국제 사회의 이 같은 반응에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서구의 비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우리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라면서 류 샤오보 처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이 서방 측의 반응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 수여한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노벨상의 의미를 또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수정안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 제도를 흔히 오바마 케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지난달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했었죠.
네.
하지만 의원들의 반대 부딪히자 수정안을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제 공개된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수정안은 앞서 초안에서 없어졌던 이 부유층에 대한 과세 조항을 유지하는 동시에
예.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정안에 반영이 됐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보험료가 싼 기본 상품을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각 주에 7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법안 초안에서 이를 위해서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는데 그 규모를 더 확대한 겁니다.
네.
또 미국에서 현재 그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45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예.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부르죠. 앞서 발표된 상원 초안이나 하원 법안에는 이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수정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메디케이드 지원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은 그대로입니다. 주 정부에 제공하는 지원금의 한도를 두기로 한 내용도 변함이 없는데요.
예.
그렇지만 대신 각 주가 1인당 보조금이나 정액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그 재량을 어느 정도 허용한 건데요. 원래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주민 가운데서도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그 대상을 일정 소득선 이하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연방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앞서 맥코넬 대표는 의회 조사국 CBO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걸 좀 보고 다음 주에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새로운 보고서는요, 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의회 조사국은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앞서 공개된 상원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예.
2026년까지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일단 휴회하기 전에 여름철 휴회하기 전에 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수정안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초안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법안이라면서 전원 모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요.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들 의원 외에도 또 5명이 지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여름 휴회 전회 통과되지 못하면 무척 분노하게 될 것이라면서 압력을 넣었는데요.
예.
맥코넬 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원래 8월 초로 예정됐던 휴회를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 신유주 아침 기온 역시 24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1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31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함경도 역시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4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5도,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 웅기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0.5에서 2m, 서해 바다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군이 프랑스 군인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는 미국과 프랑스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행진로 주변에는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만 3,5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면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지원한 것에 사의를 표하면서 어떤 것도 두 나라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세대를 초월한 우정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보낸 이 서한은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6월에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앞서 자발적으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지만 그레슬리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트럼프 주니어가 소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또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질문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무슨 생각으로 미국의 최우선 적국 가운데 하나를 대변한다고 말한 사람을 만났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그레슬리 위원장의 증언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법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 가운데 예외로 인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사촌들의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에 조부모가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치료를 받다 숨진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베리트 라이스 안데르센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슬로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 씨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자신의 비자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데르센 위원장은 자신이 방문하려는 사람의 초청장이 없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류 샤오보 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중국 당국이 출국을 허가하지 않아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류 샤오보 씨 사망과 관련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유엔인권 최고대표 등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공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들이 중국의 사법주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또 류 샤오보 씨 부인의 출국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내 자국 외교시설을 압류한 미국 정부 결정에 대한 보복 여부와 조치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르게이 랴부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미 당국자들이 이 회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오늘 적절한 선서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화와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범민주파 의원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롱퀴콩과 네이선로, 라우시 라이오와 에드워드 유 등 4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당선됐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이들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사법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